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3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극초음속 미사일 등의 대응을 위한 신형 활공단계 요격체 개발 사업 진행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15일 미일 양국 간 양해각서에 따른 활공단계 요격체 협력 개발 사업 계획 관련 공식 합의를 확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양국의 오랜 미사일 방어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영내 억지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국방부는 강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이 종합적인 방어 역량을 제공하고 일본은 로켓 모터와 추진 부품 개발을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미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두 나라는 오는 2030년대 중반에 이번 사업을 완성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이번에 공동 개발하는 활공단계 요격체는 극초음속 미사일 등이 표적에 가까워지기 전 활공하는 단계에서 요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기존 요격체계는 미사일이 낙하하는 최종 단계에서 요격할 수 있어서 극초음속 무기의 속도에 대응하는 데 취약했었습니다. 앞서 미 국방부 당국자는 이번 사업 비용이 30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일본 매체들에 밝힌 바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일본이 담당하는 액수는 10억 달러로 알려졌습니다. 미일 양국은 이번 요격체계가 완성되면 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의 이지스함에 탑재시킬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미국은 우주군의 역량 등을 활용해 저궤도에 위성 수백 개를 배치해 광역 감시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공동 요격 미사일 개발 사업은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합의로 결정된 것입니다. 이 합의는 북한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가 극초음속 무기 개발에 열을 올리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러시아가 지난 2022년 인공위성을 타격할 수 있는 시험용 위성을 발사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6일 미 당국자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19일 전이었던 지난 2022년 2월 5일 코스모스 2553으로 알려진 위성을 쏘아올렸습니다. 이 위성에는 핵무기를 탑재할 수가 있고 실전에 배치되면 저궤도 위성 수백 개를 파괴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시험 위성이 실제로는 핵을 싣고 있지 않지만 아직도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존 플럼비 국방부 우주정책 담당 차관보는 이 무기가 사용된다면 아마도 1년 동안은 지구의 저궤도를 쓸 수 없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통상 1200마일, 약 2000km 이하의 고도로 정의되는 저궤도에는 위성 수천 개가 현재 돌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국제우주정거장과 허블 우주망원경, 그리고 약 4000개에 달하는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위성이 포함됩니다. 러시아가 위성을 파괴하는 우주 핵무기를 개발 중이라는 관측은 최근 미 당국에서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의 전쟁이 끝난 뒤에 가자지구를 통치하지 않을 것을 약속해야 한다고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갈란트 장관은 15일 성명을 통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군사적으로 가자를 통치하지 않을 것을 발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자신은 이스라엘에 비적대적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가자지구를 통치하게 하기 위한 계획을 지난해 10월부터 추진하려고 했지만 전시내각에서 아무런 답을 듣지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전후 논의에 앞서 가자지구에 하마스를 제거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밝히고 하마스 제거라는 목표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이 계속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11월 치러질 미국 대통령 선거에 민주당 후보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다음 달 27일 첫 번째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5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 방송에 토론 초청을 수락했다고 밝히고 어디서든 언제든 토론할 수 있다고 한 당신은 어떠냐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나는 6월과 9월에 제한된 두 번의 토론 기회에 준비가 돼 있고 기꺼이 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뉴스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대학 평가 센터가 13일 발표한 세계 대학 순위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세계 최고의 대학은 미국의 하버드 대학입니다. 두 번째가 MIT라고 부르는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그리고 그 다음이 스탠퍼드 대학,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 다시 미국의 프린스턴대, 컬럼비아대, 펜실베니아대, 예일대, 캘리포니아 공과대학 순이었습니다. 자, 세계 대학 순위를 매기는 기관은 여러 곳이 있고요. 또 평가하는 기준도 조금씩 다른데요. 이번에 하버드를 세계 최고로 꼽은 세계 대학 평가 센터는 설문조사나 대학에서 제출하는 자료가 아니라 교육 성취도, 졸업 후 취업 가능성, 교수진, 연구 실적 등을 기준으로 세계 여러 나라의 상위 2,000개 대학을 평가했습니다. 자, 국가별로 보면 미국 대학의 성적이 제일 좋습니다. 상위 10개 대학 가운데 8개가 미국 대학이고요. 평가 대상 2,000곳 중에는 329개 대학이 미국에 있습니다. 미국은 칭화대가 세계 43위에 오르는 등 상위 2,000개 대학에 324곳 대학이 있습니다. 일본은 도쿄대학이 13번째 자리 있고요. 상위 2,000개 대학 안에 110개의 대학이 이름을 올렸고 한국은 서울대학교가 30위네요. 세계 30위. 그리고 거의 60개 대학이 세계 대학 순위 평가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자, 러시아의 최고 대학 모스크바 주립대학은 세계에서는 233번째 자리에 있습니다. 오세아니아에서는 호주 멜버른 대학이 최고고요. 남미에서는 브라질 상파울루 대학, 아프리카에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케이프타운 대학의 순위가 제일 높았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 이 시간에 준비되어 있는 주간 코너는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의 소식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보기입니다.
나의 삶 너무 잘하고 탈북인들도 저렇게 우리 문화랑 다르지 않구나. 정말로 배울 것도 많고 좀 우리 함께 할 수 있는 게 있구나라고 하는 거. 제일 뿌듯하고요.
음악을 배우고 즐기면서 남북한 사람들이 같이 만나고 또 탈북민들이 한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기타 교실이 있습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미국 정치 ABC 순서 뒤에 이어지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에서 자세한 이야기 만나보십시오. 네, 곧 워싱턴 DC는 오늘이 5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지금은 오후 3시 9분이 조금 지났고요. 현재 기온은 26도, 구름 조금 끼었습니다. 북한의 날씨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에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모든 지역이 대체로 맑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1도에서 13도 사이, 낮 최고는 19도에서 28도 사이로 다시 낮 기온이 크게 올랐습니다. 바람은 북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으로 많이 불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가 10도에서 시작합니다. 신의주도 10도고요. 개성이 9도, 함흥 8도, 원산은 아침 최저가 12도, 청진은 11도, 중강 5도, 해산 3도입니다. 낮에는 평양이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흥, 중강, 원산의 낮 최고도 27도, 개성은 23도, 신의주 23도, 청진의 낮 최고 21도, 해산은 24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동해상 맑습니다. 앞바다 물결 1에서 2m, 먼바다는 4m까지 오전에 물결이 매우 높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많다가 맑아집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1.5m, 먼바다도 1.5m까지 일겠습니다. 5월 17일 금요일의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의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간의 포괄적 전략적 협력 관계를 심화하기로 선언했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의 구호품 반입을 위한 임시 부두 건설이 마무리되고 곧 구호품 이송이 시작될 거라고 미국 정부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남태평양의 프랑스 령인 누벨 칼레도니에서 대규모 유혈 폭동 사태가 벌어져서 프랑스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는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먼저 중국에 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소식부터 보지요. 자, 16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했는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하고 정상회담을 했군요.
네, 중국을 방문한 푸틴 대통령이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 주석을 만나서 회담을 했습니다. 두 정상은 공동성명을 내고 양국 간의 포괄적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네, 정상회담을 끝내고 함께 기자회견도 했죠.
네, 시 주석은 회견 모두 발언에서 양국이 상호 신뢰와 지지를 심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과 러시아 간의 협력관계가 상호 존중, 이익의 합일에 기반을 두어왔다면서 양국이 서로 동등하게 대했고 협력관계가 상호 충족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시 주석은 상호 존중과 공동의 이익을 얘기했고 푸틴 대통령 쪽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푸틴 대통령은 자신이 새 임기를 시작한 후에 첫 번째 해외 방문지가 중국인 건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따뜻하고 우호적인 환영에 감사를 표하면서 시 주석과의 회담이 실용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러시아와 중국 사이의 협력에 관련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가 담겼을까요?
예, 시 주석은 먼저 과학 분야 협력망의 기초를 세우고 국제 산업과 공급망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두 나라가 평화적인 핵 협력을 심화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에너지 협력 심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고 에너지가 러시아의 우선순위 가운데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국제 현안이나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두 정상들이 얘기를 했네요.
네, 푸틴 대통령은 많은 국제 지역 문제에 있어서 러시아와 중국의 접근이 비슷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양국이 독립적인 외교 정책을 시행하면서 국제기관들의 탈정치화를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예, 그런가 하면 시 주석은 현재 진행 중인 이 팔레스타인 분쟁에 관해서 언급했는데요.
네.
예, 이스라엘과 가자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이스라엘 가자 전쟁과 관련해서 새로운 안보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번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얘기도 나왔습니까?
네, 푸틴 대통령은 시 주석과 이 우크라이나 문제를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위기를 해결하려는 중국의 노력에 감사하고 양측이 위기의 정치적 해결을 원한다고도 했습니다.
네, 푸틴 대통령은 앞서서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맞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 회견에서 중국이 내놓은 12개 항의 우크라이나 평화안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 관한 입장도 밝혔는데요. 러시아가 대화에 열려있긴 하지만 협상이 모든 분쟁 당사자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중국과 러시아 정상의 회담 후 공동성명에 어떤 내용 담겼습니까?
예, 7천자에 달하는 이 공동성명에서 우크라이나 그리고 타이완 문제에 관한 항목에 우선 눈에 띕니다. 성명은 우크라이나와 타이완에서의 전략적인 안보 균형을 흐트러뜨리려는 미국의 시도들에 대한 두 나라의 깊은 우려를 강조했습니다.
안보 균형을 흐트러뜨린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예, 우크라이나 그리고 타이완 문제에 미국이 개입한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관련해서 성명은 먼저 러시아와 중국이 우크라이나 분쟁이 장기화하고 통제 불능 단계로 확대되는 걸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예, 또 중국은 주권과 영토 통합성을 확보하려는 러시아의 노력을 지지하고 러시아 국내 문제에 대한 외부 개입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다음으로 이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는 러시아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하고 모든 형태의 타이완 독립을 반대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네. 자, 러시아하고 중국은 지금 유럽연합 등과 함께 그 자신들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는 미국에 맞서서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까?
네. 성명은 특히 세계 여러 곳에 배치돼서 러시아와 중국을 위협하는 미국 미사일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네.
예, 또 군사 분야에서의 신뢰와 협력을 한층 심화할 거라면서 앞으로는 합동 군사 훈련의 규모도 확대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그 경제 협력에 관련해서는 성명에 어떤 내용이 들어갔습니까?
네, 민간 핵 에너지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두 나라는 또 상호 무역이나 금융, 여타 경제 활동에서 러시아 루블화, 중국 위안화 사용 비중을 늘리겠다고 전했습니다.
네.
예, 이 밖에도 민간 항공기, 자동차 생산, 야금과 철광석 채굴, 화학산업과 삼림산업 등을 포함한 부문에서 협력 수준을 한층 더 높이겠다고 이 성명은 밝혔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 가겠습니다. 가자지구 앞바다에 만들던 미국 육군 공병대가 만들던 임시부두가 완성돼서 이제 곧 가동에 들어간다고요?
네, 미국 국제개발처의 댄 디카우스 대응 책임자가 15일 브리핑에서 기자들에게 가자로의 구호물자 반입량을 늘리기 위한 임시부두 건설이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예. 예,
정부 관리들은 이 임시부두가 며칠 안에 운영될 거라고 전했습니다.
예. 임시부두를 만드는 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명령으로 시작된 거죠?
맞습니다. 지난 3월에 바이든 대통령이 명령했는데요. 비용은 적어도 3억 2천만 달러가 들어간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가자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도울 구호물자가 그 임시 부두를 통해서 어떻게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네, 지중해에 있는 섬나라인 키프로스에 모아둔 물자를 이 상선들이 가자 해안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닻을 내린 임시 부두로 이송하게 됩니다.
네.
예, 그러면 5대에서 15대 트럭분의 물자를 실을 수 있는 이 작은 미군 선박들에 이걸 싣고요. 해안에 고정된 몇백 미터 길이의 부유식 통로로 이송하고 여기에서 트럭들이 통로를 타고 해변에 있는 야적장에 구호 물자를 내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해변에 내려놓는 그 구호품들은 누가 어떻게 배분을 하는 겁니까?
네, 미국 중부사령부는 유엔 세계식량프로그램이 주로 이 작업을 책임질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예, 그런데 미군이 임시부두를 만들긴 했지만 미군 병력은 해변에 상륙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자, 국제사법재판소 관련 소식인데요. 이번에 그 팔레스타인 분쟁 관련 요청을 심리한다는 소식이 나왔네요.
네,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최근 이스라엘군이 가자 라파에서 철수하라고 명령해달라고 국제사법재판소 ICJ 측에 요청했는데요.
그렇죠.
예, 16일 오후에 요청을 심리합니다.
네.
예, 남아공 측은 해당 요청에서 이스라엘군의 라파 침입이 가져올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언급했다는데요. 이날 법정에서 이스라엘군의 즉각 철수, 군사공격 중단, 또 국제관리들과 조사관, 기자들의 방해받지 않은 접근 허용 등을 법원에 요청한다고 합니다.
네. 자, 남아공이 이스라엘을 ICJ에 제소한 게 지난해였죠?
네, 지난해 12월에 이스라엘을 집단 학살, 그러니까 제노사이드 혐의로 ICJ에 제소했습니다.
네네.
예, 이에 ICJ가 올 1월에 이스라엘에 집단 학살을 방지하고 가자 주민들의 인도적인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처를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전쟁 이후에 이 가자 지구를 누가 어디에서 통치를 할 것인가 그 주체를 두고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이스라엘 총리를 비난했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이 앞으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통치할 계획이 없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할 걸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에게 촉구했습니다.
네.
예, 갈란트 장관은 계획 수립의 실패가 가자에 대한 이스라엘의 군사, 민간 통치와 관련해서 이스라엘을 위험한 길로 이끌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는 그동안 가자 전쟁이 끝나면 이스라엘이 그 가자 지구를 직접 관할할 것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를 해왔는데요.
네, 하지만 갈란트 장관은 가자 직할 통치가 전략적, 군사적, 안보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부정적이고 위험한 선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요르단강 서안에 있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이 가자 통치를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최근에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의 미래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만들 필요가 있다면서 혼란으로 가득 찰 무정부 상태와 공백을 가질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끝으로 남태평양으로 가겠습니다. 남태평양에 누벨칼레도니라는 섬이 있죠. 이곳에 대규모 유혈 폭동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고요.
네, 프랑스령인 누벨칼레도니, 영어로는 뉴칼레도니아라고 하는데요.
네.
예, 14일부터 대규모 유혈 소요 사태가 벌어져서 프랑스 정부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16일 추가 경찰을 파견하고 이 섬의 질서를 회복하고 폭도들을 진압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왜 상황이 이렇게 된 겁니까?
예, 프랑스 정부가 이 섬의 선거법 개정을 추진한 게 발단이 됐습니다.
네.
예, 개정안은 누벨칼레도니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는 걸 골자로 하는데요. 프랑스 국회가 14일 이 개정안을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섬 원주민들인 카나크족은 이런 유권자 확대 조처가 원주민의 입지를 좁히는 거라고 반발하면서 거리로 나섰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 시위가 유혈 사태로까지 번지면서 사상자가 난 거네요.
맞습니다. 16일 기준 원주민 3명과 경찰 1명 등 4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다쳤습니다.
네.
예, 선거법 개정에 분노한 시위자들은 폭도로 변해서 상점을 약탈하고 자동차, 상점, 학교 등의 방화를 자행했습니다. 또 수도 누메아로 연결되는 주요 도로는 이 불탄 자동차, 폭발물 등으로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는데요.
네.
예, 일부 지역에서는 총격전도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 학생은 로이터통신에 모든 게 다 불타고 있다면서 사람들이 서로를 향해서 총을 쏘고 있다고 현지의 상황을 전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프랑스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거네요.
네, 프랑스 정부가 전날 누벨칼레도니 섬에 비상사태를 선포했고요. 현지 시각으로 16일 새벽 5시를 기해서 발효됐는데요.
네.
예, 적어도 12일 동안 유지됩니다.
예.
예, 프랑스가 해외에 있는 프랑스령의 비상사태를 선포한 건 약 40년 만에 처음인데요. 지난 1985년에도 역시 이 뉴벨칼레도니를 대상으로 비상사태를 선포했었습니다.
네.
예, 프랑스는 1853년에 이 섬을 합병하고 1946년에 해외령 지위를 부여했는데요. 하지만 지난 수십 년간 분리독립 움직임이 이어졌습니다.
네, 비상사태가 선포된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네, 집회와 이동이 제한되고요. 가택연금이라든지 수색에 대한 당국의 권한이 확대됩니다. 프랑스 당국은 현재 이 주민들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틱톡 사용도 금지했고요. 적어도 10명을 가택연금했습니다.
경찰도 더 많이 파견하고 있군요.
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17일까지 경찰과 헌병수를 지금의 1,700명에서 2,700명으로 증원하겠다고 합니다.
네.
예, 또 소수의 군인들이 이들을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섬의 공항 두 곳, 한 군은 지금 군대가 보호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자, 프랑스 정부는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예, 가브리엘 아탈 총리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약탈자 그리고 폭도들에 대해서 최대한의 단호함을 보여달라 이렇게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동시에 프랑스 정부는 섬 지도자들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프랑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이 섬 지도자들 간에도 독립이라든지 이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 의견이 갈려서 서로 간에 대화를 원치 않는다고 합니다.
네.
예, 마크롱 대통령은 이들 지도자와 개별적으로 접촉할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프랑스 정부의 조처를 또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군요.
네, 먼저 프랑스 야권과 일부 전직 총리들은 마크롱 대통령과 그 정부가 누벨칼레도니의 이 선거법 개정을 추진해서는 안 됐다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또 누벨칼레도니의 태평양 이웃 국가들도 선거법 개정 철회와 대화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샤를로 사라이 바누아투 공화국 총리는 프랑스 정부가 귀를 기울였다면 이런 사태는 피할 수 있었을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허모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6월과 9월 두 차례 TV 토론을 갖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의 공식 후보로 지명받기 전에 토론회가 열리는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해외 선거 개입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미국 정보 당국의 경고가 나왔습니다. 이어서 모처럼 미국에서 약물 과다 복용으로 숨진 사람이 감소했다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발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미국의 대선운동 관련 소식 볼까요? 자, 오는 11월 대선에서 민주당, 공화당 이 양당의 대선 후보로 사실상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확정된 상태인데 이 두 사람이 첫 번째 텔레비전 토론이 나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두 후보가 오는 6월 27일 CNN 방송에 주최하는 TV 토론회에 참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양측은 이어서 오는 9월 10일 ABC 방송이 제안한 토론에도 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어떻게 해서 갑자기 이렇게 텔레비전 토론회 일정 소식이 나온 겁니까?
네, 15일 바이든 대통령의 제안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곧장 화답하면서 토론이 성사됐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 15일 소셜미디어 X에 올린 동영상에서 트럼프는 2020년 대선 당시 두 차례 토론에서 졌고 그 이후로 토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면서 지금은 또 마치 나와 다시 토론하고 싶다는 듯 행동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토론을 두 번 하겠다고 말을 했는데요.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의 뉴욕 재판 휴정일이 수요일이라는 점을 거론하면서 날짜를 정하자 수요일에는 한가하다고 들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런 제안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반응이 어땠습니까?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려서 제안대로 6월과 9월 두 차례 걸쳐 토론할 준비가 돼 있으며 의향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두 번 이상 토론을 추천한다면서 매우 큰 장소를 제안한다고 말했는데요. 아마도 바이든은 군중을 두려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은 내가 만나본 최악의 토론자다. 그는 두 문장을 합치지도 못한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토론의 패배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을 최악의 토론자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4년 전에 이어 다시 정면 대결을 펼치게 됐는데요.
네.
두 사람의 합의가 이루어지자 CNN 방송은 첫 TV 토론의 날짜를 6월 27일로 발표했고요. 관중 없이 스튜디오 토론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상대방이 발언할 때 마이크를 꺼둘 것인지 각 주제에 관한 토론 시간이 어느 정도 될지 등의 세부 내용은 차후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네, 텔레비전 토론회가 잡히게 된 뭐 전후 사정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들이 나오고 있던데 바이든 대통령이 텔레비전 토론을 먼저 제안한 것이 또 의외라는 반응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4년 전 TV 토론회가 매우 혼란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0년 9월 29일 당시 현직 대통령으로 재임을 노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바이든 대통령이 첫 TV 토론회를 가졌는데요.
네.
막말과 끼어들기로 토론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주로
네.
바이든 대통령 발언 순서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끼어드는 일이 많았는데요.
기억납니다.
네. 흥분한 바이든 대통령은 좀 닥쳐달라고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네, 급기야 사회자인 크리스 월러스 씨가 나서서 두 사람에게 경고를 했는데요. 4년 전 상황 들어보시죠.
You're talking about 2 million people.
You're not going to be able to people President, I'm the moderator of this debate.
Good.
Please let the vice president talk.
Good.
네, 월러스 씨는 내가 이 토론회의 사회자이니까 내 말을 좀 들어달라고 말을 했는데요. 하지만 토론이 끝날 때까지 끼어들기와 말 끊기는 계속됐습니다.
예, 그리고 4년 후인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먼저 토론을 제안한 겁니다.
네, 전문가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토론을 제안한 이유 중 하나를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견제로 꼽았는데요.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추문 입막음 사건으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고 이외에 형사 기소된 사안이 3건이 더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이든 대통령은 토론회를 통해 이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불명예스러운 기록들을 유권자들에게 상기시키기를 원한다는 분석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또 지금 재판을 받느라고 아주 분주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로 또 토론에 응했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토론을 통해 여러 쟁점에 있어 자신이 더 나은 지휘권과 통제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기 원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고령이라는 점을 늘 지적해 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졸리는 조라고 부르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늙고 무기력하다고 말해왔는데 TV 토론회를 통해 이를 부각시키려는 의도도 있다는 평가입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이 대통령 토론, 대통령 후보 TV 토론회 일정을 보면요. 4년 전에는 1차 토론회가 9월에 있었거든요. 9월 네. 말에. 그런데 이번 대선 토론회 일정은 6월에 잡혔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TV 토론회가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 아직 당의 공식 후보 진명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네네.
공화당은 오는 7월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민주당은 8월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대통령 후보와 부통령 후보를 공식 선출합니다.
네.
이렇게 전당대회를 통해 각 당의 공식 후보가 지명되고 나면 토론회를 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렇죠. 지금 저희가 표현할 때도 사실상 확정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자, 그런가면 원래는 그 대선 후보 토론회를 주최하는 기관이 따로 있었죠.
네. 초당적 비영리 기관인 대선토론위원회가 있습니다. 미국 대선 후보들은 지난 1988년부터 이 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회에 참가해 왔는데요. 준비위원회는 올해 9월 16일, 10월 1일, 10월 9일에 대통령 후보 토론 일정을 잡아놓았습니다.
네.
하지만 두 후보가 토론위원회가 주최하는 토론회는 참여하지 않고 일정을 훨씬 당겨서 TV 방송사 주관의 토론회에 참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왜 대선 토론위원회의 토론회는 응하지 않은 겁니까?
네, 두 후보 모두 위원회의 토론 계획에 불만을 표해왔습니다. 특히
예.
9월 중순부터는 일부 지역에서 우편 투표나 부재자 투표가 시작된다는 점에서 토론의 일정이 불만이 컸는데요.
아.
바이든 캠프 측은 토론을 좀 더 일찍 개최하면 조기 투표가 시작되기 전에 유권자들이 후보를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고 후보자들 역시 대선 막바지 선거운동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거라고 네. 말해왔습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 트럼프 전 대통령 두 사람이 텔레비전 토론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실제로 토론회가 열릴지는 그래도 지켜봐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15일 CNN 방송과 ABC 방송은 토론 일정과 함께 각 토론의 사회자까지 발표했습니다.
네.
하지만 토론회가 취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난 2020년 대선을 앞두고도 총 3번의 대선 후보 토론회가 계획됐는데요. 2차 토론을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뒤에 현장 토론회가 아닌 화상 토론회로 변경이 됐고요.
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참여를 거부하면서 취소됐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번 그 대선에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말고도 또 다른 후보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무소속 후보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후보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6월에 있을 CNN 토론에 바이든, 트럼프 두 후보만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CNN은 토론 참여 조건으로 선거인단 270명을 확보하는데 충분한 주의 투표 용지에 이름을 올리고 최소한 4개의 전국 여론조사에서 15%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네.
토론회 전까지 케네디 후보가 자격을 갖추게 될지는 불확실합니다.
네.
CNN 방송은 바이든, 트럼프 두 후보 모두 케네디 후보를 경계하는 상황에서 조기 토론은 케네디 후보와 같은 제3의 후보를 빨리 추려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지금 미국에서는 대통령 선거 후보 간 텔레비전 토론의 일정이 나오는 등 그 대선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런 가운데 외부의 선거 개입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외국 정부를 비롯한 외부 세력이 인공지능을 활용해 미국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미국 정보 당국자들이 경고했습니다. 당국자들은 이들 세력이 AI를 이용해 온라인에 선거 관련 허위 정보를 퍼뜨림으로써 유권자를 오도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어디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까?
네. 에브릴 헤인스 미국 국가정보국장과 정보당국 고위 관리들이 15일 상원정보위원회의 선거보안청문회에 참석해 밝힌 내용입니다. 헤인스 국장은 러시아를 비롯해 중국, 이란 등이 올해 미국 대선에 혼란을 일으키기 위해 허위 정보 캠페인을 시작하려고 시도하고 있고 특히 러시아는 우리 선거에서 가장 활성화된 외국 위협으로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헤인스 국장은 이러한 영향력 작전에 있어 러시아 정부의 목표는 미국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고 미국의 사회 정치적 분열을 가중시키고 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지원을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선거에 개입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네. AI 기술이 발달하면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할 수 없는 이미지나 영상을 제작하는 것이 쉬워졌는데요.
그렇죠.
선거와 관련해서 이런 가짜 콘텐츠를 퍼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허위 정보를 전달하는 도구는 국가가 운영하는 매체를 비롯해서 허위 콘텐츠를 빠르게 퍼뜨릴 수 있는 가짜 계정과 온라인에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인플루언서 등이 포함이 됩니다.
네, 실제로 미국 정보당국에 포착된 그런 움직임도 있다고 합니까?
네, 최근 몇 달 동안 러시아는 이번 대선을 앞두고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이민 문제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네.
유권자들의 분노를 일으키려는 의도로 이민의 영향을 과장하는 게시물을 퍼뜨린 겁니다. 그리고 중국의 경우에는 최근 의회가 중국의 모기업이 있는 휴대폰 앱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을 강제 매각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정보 유출 우려가 계속 나왔었는데요.
네네.
헤인스 국장은 중국에 대해서 그들의 활동을 계속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로 보는 게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하는 사례가 보편화했다는 점이라고요.
네. 기술의 발전으로 러시아나 중국, 이란 외에 다른 국가나 심지어 국내 단체에서도 허위 정보 유통을 시도할 수 있게 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네.
상원정보위원회 위원장인 마크 워너 의원은 기밀 해제된 정보평가를 통해서 쿠바와 베네수엘라, 이슬람 무장세력, 그리고 다양한 해외 활동가와 사이버 범죄자들이 미국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는데요.
네.
선거 개입을 포함해서 해외 악의적 영향력의 진입 장벽이 거의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날 청문회에서 상원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어떤 지적이 또 나왔습니까?
네. 해외 공격 세력이 주나 지방 선거 시스템을 해킹할 수 있다는 위험도 지적됐습니다. 투표 결과를 바꾸거나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인식을 조성하기 위해서 부정 선거를 시도한다는 겁니다.
네. 자, 미국의 정보 당국이 이런 위협을 파악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네,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 인프라 보안국의 젠 이스털리 국장은 선거를 훼손할 수 있는 AI의 능력을 경고하면서도 선거 인프라가 이보다 더 안전한 적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스털리 국장은 올해 선거가 역대 가장 안전한 선거가 되도록 하기 위해 주와 지방 선거 관리자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메리카나우 끝으로 마약 관련 소식 전해드릴까요? 미국에서 모처럼 약물 과다 복용으로 숨진 사람이 줄었다는 소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15일 지난해 미국에서 약물 과다 복용으로 숨진 사람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CDC가 발표한 잠정치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 10만 7,500명이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습니다. 이는 2022년에 11만 1,000명에 비해 3% 감소한 수치고요.
네.
그러니까 3,500명 정도가 줄어든 겁니다.
네. 뭐 잠정치이긴 하지만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 상황하고 지금이 어느 정도로 차이가 나는 겁니까?
네. 미국에서 약물 과다 복용으로 숨진 사람은 2018년에 약 6만 8,000명 수준이었습니다.
예.
이때와 비교하면 지금은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나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그래프가 우상향하면서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고요.
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2018년 처음 사망자가 다소 줄어들었고 5년 만인 지난해 사망자가 다시 조금 감소한 겁니다.
예. 여전히 숫자는 많지만 그래도 반가운 소식이네요. 전문가들은 네.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전문가들은 조심스럽게 반응을 했습니다. 브라운 대학교의 브랜든 마셜 연구원은 어떤 감소라도 고무적이지만 미리 축하하거나 결론을 내리는 것은 확실히 시기상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왜 줄어들었는지 그 감소 원인도 파악하죠?
네, 마셜 연구원과 다른 전문가들은 사망자 하락 요인이 아직 불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약물 공급의 변화, 또 혹은 약물 과다 복용 예방이나 중독 치료 확대, 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너무 많은 사람이 숨져서 통계적으로 발생한 오류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사실 약물로 인한 사망자도 문제입니다만 이 남겨진 가족들의 상실감이라든지 영향도 이게 상당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은 다양한 파급 효과를 초래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난주 미국 의사협회의 정신의학회지 JAMA Psychiatry 연구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1년까지 32만 1,000명 이상의 미국 어린이가 부모를 약물 과다 복용으로 잃었습니다.
네.
CDC의 최고 의료 책임자인 데브라 아워리 박사는 이번 사망자 감소가 긍정적이긴 하지만 약물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가족과 친구가 엄청나게 많다고 말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허무호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미국이 독립한 이후 새로운 헌법을 만들면서 중앙정부와 주정부 사이의 권한 그리고 연방과 주 사이의 관계에 관해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치열한 토론 끝에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결국 연방제를 채택했고 그 연방제는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연방제의 특징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1789년에 제정된 미국 연방헌법은 연방제 통치 아래 있는 주들의 연합인 미합중국 United States of America, USA를 탄생시켰습니다. 미국 연방의회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연방헌법을 설명하면서 헌법의 구체화한 근본 개념의 하나로 연방주의를 들었습니다. 연방의회는 연방주의를 중앙정부와 주정부 사이 권한의 구분과 공유에 관한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한편 미국 의회 조사국은 지난 2000년에 펴낸 보고서에서 정치학자인 제임스 윌슨과 존 딜룰리오를 인용해 주권이 둘 이상 수준의 정부 사이에 공유돼 어떤 문제에서는 중앙정부가 가장 우위에 있고 다른 문제에서는 주나 지역 정부가 최고 우위에 서는 정부 체제가 연방주의라고 기술했습니다. 의회 조사국은 해당 보고서에서 연방제 통치의 세 가지 특징을 들었습니다. 먼저 동일한 영토와 시민에 대해 동시에 행동하는 하나 이상 수준의 정부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연방제는 헌법이 승인한 연방정부와 50개 주로 구성됩니다. 반면 주 안에 있는 지방정부들은 연방헌법이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미국의 연방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들 정부의 규제와 입법 권한은 주 헌법에서 파생됩니다. 미국 연방제의 두 번째 특징은 중첩될 수 있지만 각 정부의 자체 권한과 권한 영역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방헌법은 연방정부에 부여하지 않은 권한을 주와 국민에게 유보하며 세금 징수 권한을 포함해 주정부와 연방정부 사이에 공유되는 몇몇 공동 권한을 규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방이나 주정부 등 어떤 정부도 서로 상대를 없애지 못합니다. 의회 조사국은 19세기에 벌어졌던 남북전쟁이 노예제도뿐만 아니라 연방을 해체하거나 연방법을 무효로 하는 권한을 포함하는 주의 주권 문제를 두고 벌어진 전쟁이었다고 설명합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연방제의 특징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고향이 어디든 나이가 얼마든 상관없이 누구나 기타를 배울 수 있는 곳이 한국 서울에 있습니다.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하고 또 각자의 재능을 발굴할 수 있도록 영어와 컴퓨터 등 다양한 분야에 맞춤형 교육을 하고 있는 프라이밍 사관학교라는 곳이 최근에 기타 교실도 열었습니다. 탈북민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 오늘은 남북한 사람들이 함께하는 기타 교실로 안내하겠습니다. 서울에서 동영원 기자입니다.
나의 살던 고향이 꽃이 인사.
기타 교실의 박성철 강사와 탈북민 수강생이 나의 살던 고향은을 연주하고 있습니다. 수강생의 수준에 맞춰 1:1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프라이밍 사관학교의 기타 교실은 올해 처음 생겼다고 합니다. 먼저 그 자세한 소개, 프라이밍 사관학교 한승희 대리에게 들어봅니다.
우선은 저희가 이제 주로 지식 위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정서적인 필요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플룻을 한번 했었어요. 플룻도 했고 했는데 주로 학생들이 피아노를 또 배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피아노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이제 피아노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기증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플룻은 또 자원봉사 선생님 계셨다가 또 가시는 바람에 이제 그만하게 되어서 참 아쉬웠었는데 저희 새로 부임하신 실장님이 또 기타에 아주 출중한 또 능력을 갖고 계셔가지고 기타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러면 탈북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정서적인 필요를 채우고자 기타 교실을 열면 좋겠다 그래서 열게 되었습니다.
실장의 재능 기부로 진행되는 기타 교실인데요. 이 수업은 탈북민뿐만 아니라 한국 출신의 수강생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이걸 운영하다 보니까 또 한국인 분들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탈북민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데 그리고 또 탈북민들도 우리나라 동요라든지 또 노래라든지 이런 걸 잘 모를 수도 있고 우리도 북한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래서 저희가 이 기타 교실을 통해서 남북한이 서로 알고 또 마음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탈북민 학생뿐만 아니라 또 남한 분들도 원하시는 분들은 또 저희가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다 함께 모여 기타를 연주하는 장을 만들고 싶다고 전했는데요. 그래서 이 수업에는 이 출신과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현재로는 한 5에서 10명 안팎이에요. 이제 다 수준차가 있어서 먼저 시작하신 분이 있고 나중에 오신 분이 있어서 1:1로 하는데 어느 정도 이제 수준이 올라오면 저희가 함께 묶어서 할 예정이에요. 여기 오신 탈북민들의 연령이 참 다양하거든요. 근데 저 입장에서는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이제 앞으로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런 고민들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이 제한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셔서 기타를 배우시면 또 노후에도 악기를 연주하면서 또 삶의 기쁨도 누리시고 또 시간 사용에도 많은 질이 좀 높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아무튼 젊은이부터 나이 드신 분까지 제한 없이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프라이밍 사관학교가 기타 교실을 운영한 지 이제 두 달이 조금 넘었는데요. 수업을 개설하고 또 운영하는 과정에서 한승희 대리 또한 뿌듯함을 느낍니다.
우선은 이 시간이 너무 신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언제든지 학생들이 배우고 싶어 하면 수업 끝나고 나서 기꺼이 가르쳐 주시고요. 또 학생들의 표정도 보면 너무 밝고 또 이게 치잖아요. 그리고 스트레스 다 푸는 것 같아요. 이 악기 연주를 통해서. 그리고 참 열망이 대단해요. 열망이 대단해서 학생들이 습득하는 속도가 되게 빨라요. 그래서 배우는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흐뭇함을 느끼고 강사분이 항상 상주하셔서 저희 학생들이 참 많은 유익을 누리고 있어요.
기타 교실의 박성철 강사는 현재 프라이밍 사관학교에서 교무실장을 맡고 있습니다. 수업은 1시간 정도 진행하는데요. 실장으로 항상 학교에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배움을 더 원하는 학생들에게는 얼마든지 더 가르쳐준다고 합니다. 박성철 강사가 전하는 수업 취지에 대해서도 들어봅니다.
학생들한테 좀 이 한국의 문화를 가르쳐주고 싶고 또 접점을 좀 주고 싶었어요. 특별히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유은지라고 하는 탈북 기타리스트를 저 유튜브로 좀 접하게 되었어요. 많이 좀 충격을 받고 좋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동일하게 기타로 우리 한국과의 좀 접점을 좀 만들어주자. 이지라가 되지 않는 그런 하나가 되는 문화를 만들고 싶다라고 해서 기타를 열게 되었습니다.
박성철 강사는 이전에도 한국 출신의 시민을 대상으로 기타를 가르쳤는데요. 탈북민 수강생이 받아들이는 습득력이 더 빠른 것 같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너무 잘하고 탈북인들도 저렇게 우리 문화랑 다르지 않구나. 정말로 배울 것도 많고 좀 우리 함께 할 수 있는 게 있구나라고 하는 거. 제일 뿌듯하고요. 일단 잘 받아요. 그리고 빨라요. 그리고 본인이 얼마나 해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습득이 빠르다고 해야 되겠죠. 뭘 가르쳐주면 그거를 바로바로 이해를 하고 따라와 주십니다. 탈북인이라 좀 이렇게 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파도 해내는, 참는, 뭐 그까지가 탈북됐는데 이거 꼭 못하겠어? 라는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수업을 통해서는 제2의 유은지처럼 기타리스트를 양성해내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점을 둔 건 악기 연주를 통한 마음의 쉼이었습니다.
다들 여기서 기타를 배우는 게 아니라 기타를 통해 가지고 쉬는 거예요. 쉬는 거. 탈북하느라고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좀 쉬는 거예요. 머리 좀 식히고 마음도 식히고 식히다 보면 아 내가 더 배우고 싶어 라고 하는 게 있으면 기타를 더 배우고 내가 클래식 기타를 배우고 싶어 라고 하면 더 배우고 내가 베이스 기타를 배우고 싶어 하면 더 배우고 자꾸 더 배워서 이 문화랑 같이 합쳐지는 거죠.
그래서 연말에는 수강생들의 실력을 더 갈고 닦아서 봉사활동이나 또 학교 내에서 장기 자랑을 선보이고 싶다고 하는데요.
학생들이 크리스마스 이브나 우리 모두 잔치나 대중들한테 뽐내고 싶은 거죠. 장기 자랑도 좀 하고 싶고 제가 마음에 그리는 그 인근 그 서울시에 있는 그 탈북 시설 중에 다니면서 공연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한테 좀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방법을 좀 찾아주고 싶은데 우리 학생들하고 가가지고 연주를 하는 거예요. 연주를 하면 좀 힘이 되지 않을까. 기타가 어려운 게 아니다. 그냥 집에 그 반려견처럼 기타 하나 두고 내가 쉬고 싶을 때 기타 딱 잡고 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목표는 반려기타. 그 반려기타처럼 그냥 외롭거나 우울할 때 그리고 혹 그 북한에 있는 가족도 생각날 때 기타를 잡고 연주하는 그런 반려기타. 그래서 선물해 주고 싶은 거죠.
현재 기타 교실의 수강생 가운데서는 탈북민 김선희 씨가 함께 배우고 있는데요. 북한에서 어렸을 적 아버지에게 기타를 배웠던 경험이 있다고 말합니다.
도시에서 바쁘게 살아가잖아요. 직장 생활도 하고 또 여기 와갖고 빨리 적응하려고 엄청 바쁘게 뛰어왔어요. 그래갖고 좀 쉼표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른 신청했어요. 제가 5살 때 아빠한테 배웠어요. 그게 다예요. 집에 기타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빠가 젊었을 때 치던 기타를 선이 너도 배우자 해갖고 가르쳐줄게 해갖고 도레미파솔라시도 그 정도 배운 게 끝이에요. 아빠가 시간이 없어서 계속 출장을 다니셨어요. 그래서 아빠가 편할 때, 시간이 날 때 가끔 배운 정도. 예, 그리고 아빠가 없을 때 제가 그냥 뚱땅거려본 정도. 예, 그 정도였어요. 근데 여기서 한다고 하니까 아빠 생각이 갑자기 확 나는 거예요.
아직 많은 곡을 연주하지는 못하지만 김선희 씨는 기타 교실을 수강하면서 새로운 기타도 장만했고요. 자녀들에게도 배운 것들을 알려주고 있다고 말합니다.
삶이 좀 풍성해지는 느낌이에요. 예, 계속 영어 공부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하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공부만 했는데 좀 더 칠 수 있는 곡이 좀 늘어나면서 제가 집에서도 칠 수 있고 기타를 하나 샀거든요. 그래갖고 예, 집에서도 치고 하니까 힘들 때마다 치고 하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내 삶이 좀 더 풍성해지고 예전에 아빠 생각하면서도 치기도 하고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저도 배우고 우리 집에 가정에도 좀 훈훈한 분위기가 돌고 애들도 좀 가르쳐주고 제가 배우면서 또 애들도 가르쳐주고 하면 많은 시너지가 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샀죠.
기타를 배우는 이 시간이 행복하다는 김선희 씨는 기타 연주곡을 10곡 이상 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고요. 더불어 자신의 연주가 훗날 북녘에도 울려 퍼져 아버지에게도 닿을 수 있길 바랬습니다.
가까운 목표는 유튜브나 라디오나 프로그램 그런 데서 제가 치면 고향에 계신 아빠가 라디오 같은 걸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 이게 우리 딸이다라고 듣지 않으실까? 지금 계실지는 모르지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탈북민들도 이렇게 좀 즐기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특히 우리 탈북민들은 음악 쪽에 생각을 거의 못하거든요.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고 목숨을 걸고 오다 보니까 여기서 이뤄야 될 것들만 아마 목록에 가득할 거예요. 하지만 이게 인생이 마라톤이잖아요. 오래오래 뛰어야 되는 마라톤이니까 음악이나 기타나 이런 악기들로 좀 내 삶을 좀 더 이렇게 쉬어가면서 장기간 마라톤을 더 잘 달릴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어갔으면 좋겠는 바람이죠.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어떤 사람의 관심사를 물어볼 때 좋아하는 일이 뭐예요? 취미가 뭔가요? 이런 질문 영어로 어떻게 말하는 게 좋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안드라이든과 대화 나눠봤습니다.
TGIF.
What do you do on the weekend? Do you have a special plan?
No, same. House chores. How about you? Anything special going on?
Not really.
What do you do for fun?
I like walking in the woods.
TGIF.
Thank God it's Friday.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금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주말이 돼서 기쁘다는 말이죠.
What do you do on the weekend? Do you have a special plan?
주말에 뭐 해요? 특별한 계획 있어요?
No, same. House chores. How about you? Anything special going on?
아니요, 똑같아요. 집안일들. 당신은 어때요? 특별한 일 있어요?
Not really.
아니요, 별로.
What do you do for fun?
여가 시간에 뭐해요? 어떤 사람의 취미나 여가 시간에 즐겨하는 일이 뭔지 궁금할 때 물어볼 수 있는 질문입니다. What do you do for fun? 비슷한 질문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do you do in your free time?
여가 시간에 뭐해요?
What are your interests?
뭐에 관심 있나요?
What are your hobbies?
취미가 뭔가요?
Do you have any hobbies?
어떤 취미 있으세요? 이런 질문들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물어볼 수 있겠죠? Hobby, 취미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도 상대방의 취미를 알 수 있는 질문들 기억하시고 자연스럽게 대화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What's your favorite pastime?
Listening to music.
What's your favorite pastime?
가장 좋아하는 취미 생활은 뭔가요?
Listening to music.
음악 감상이요.
What do you do in your spare time?
I love reading books.
What kind of books do you like to read?
Anything funny.
What do you do in your spare time?
한가한 시간에 뭐 해요?
I love reading books.
책 읽는 것을 좋아합니다.
What kind of books do you like to read?
어떤 종류의 책 읽는 걸 좋아하나요?
Anything funny?
어떤 거든 재밌는 거요.
What do you do when you are not working?
I enjoy getting together with friends.
What do you do when you are not working?
일 안 할 때는 뭐 하시나요?
I enjoy getting together with friends.
나는 친구들과 함께 시간 보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럼 한 번 더 어떤 사람의 관심사를 물어볼 때 좋아하는 일이 뭐예요? 여가 시간에 뭐해요? 취미가 뭔가요? 다양한 표현들 질문으로 들어보겠습니다.
What do you do in your free time? What are your interests? What are your hobbies? Do you have any hobbies? What's your favorite pastime? What do you do in your spare time?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상대방의 취미, 여가 시간에 어떤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지 자연스럽게 물어볼 수 있는 영어 표현들 살펴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 워싱턴 뉴스광장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VOA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